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국 남단에 위치한 제주도 동쪽 해상에서 대규모 대잠수함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몇 주 만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훈련은 적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함인 한국 해군의 서해 류성룡함을 비롯해 초계함급 이상 군함 12척과 잠수함 2척, 해상 초계기, 링스 헬기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한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잠수함 탐색과 식별, 대잠수함 자유공방전, 적잠수함 위협 상황을 가정한 선단 호송, 그리고 대잠폭탄과 폭뢰 실사격 등을 진행합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베트남이 해양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산 해안경비 선박을 구매할 수 있도록 1,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오늘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비전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성명에는 베트남이 유엔 평화 유지 작전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하이퐁 해군 기지를 찾아 지난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에 들이받쳐 파손된 베트남 순찰 선박을 둘러봤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모든 당사국들의 간척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자전거 사고로 다리를 다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자택이 있는 미국 보스턴으로 돌아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프랑스 시옹지에 부근 스위스 접경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사고를 당해 제네바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활력을 되찾았으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명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사고로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보스턴에서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예멘 남부 항구 도시 아덴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식량 구호선의 항로를 서부 후다이다 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수개월째 정부군과 후티반군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백만 명의 예멘인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인근 지부티에서 구호품들을 모았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성명에서 이 선박에는 6만 명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적재돼 있다며 구호요원들이 차량을 이용해 아덴 인근 주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티반군이 지난해 9월부터 장악하고 있는 예멘 수도 사나에서는 오늘도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계속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 경찰 본부가 어젯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경찰관 10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과의 국경 부근인 잘랄라바드에서 벌어진 이번 공격에 정부 보안군이 대응해 탈레반 요원 5명이 숨지고 1명은 생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자정을 거의 앞둔 시간에 자살폭탄 차량이 경찰 본부 입구에서 폭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당시 경찰 본부에서 고위 경찰 간부와 현지 대테러 담당 관리들이 참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오늘 서부 헤라트주를 방문해 특히 아프간 북부 지역에 대한 탈레반 공격은 경제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만으로 비행하는 스위스 항공기 솔라 임펄스 2호의 세계 일주 일정이 기상 악화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를 공동 개발한 베르트랑 피카르 솔라 임펄스사 회장은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솔라 임펄스 2호가 기상 악화로 일본 나고야에 비상 착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난징 중국 난징을 이륙한 솔라 임펄스 2호는 당초 6일 동안 태평양 상공 8,500km를 날아 하와이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6월 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한국 외교부 장관이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conundrum is the most critical issue.
북한이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을 개축 중인 것으로 위성 사진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조사 사업과 같은 비정치 분야의 남북 민간 교류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종합적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1일 서울에서 열린 2015 유럽안보협력기구 아시아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나 인권 측면을 함께 보면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conundrum is the most critical issue.
윤 장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과 관련해 북핵이라는 난제가 가장 중대한 현안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는 경제난과 인권 문제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북한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인권 문제가 대화를 거부한 채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할 중요한 카드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를 고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 게 없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정도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거론하는 데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채널이 아니더라도 비정부기구 등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별개 사안이지만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켜야 행동이 변할 것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는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세 나라의 대북 압박 강화 기조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압박 말고는 대화를 끌고 갈 방법이 없다며 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편 중 하나가 압박 강화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최근 서울 회동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달 중 서울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진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또다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서울에 끝내 설치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하겠다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피해자 등의 지속적인 증언 채취와 자료 축적을 위해 현장에 기반을 둔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데 따라 추진돼 왔고 최근 서울 설치를 위한 법적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달 중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엽니다. 이 사무소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유엔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6월 중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지난해 3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어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한국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깝고 북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다 피해자나 증인들에 대한 접근도 쉽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행정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무 협상을 벌였고 지난 5월 말 사무소 설치를 위한 교환 각서에 서명하는 등 법적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북한 인권 기록을 보존하는 한편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문을 여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We are pleased about the OACHR office that will soon open in Seoul, which will document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미국의 키스 아퍼 제네바 대표 부대사는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이사회에 북한인권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사무소 활동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막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라드 겐서 국제법 전문 변호사의 말입니다.
And the North Koreans need to know, and especially the mid-level commanders need to know that that documentation process is ongoing, and that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정권의 중간 간부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이 진행 중이며 법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현장 사무소에 한국 설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It is nothing more than an instrument, a political plot to sabotage a socialist system by defaming the dignified image of the DPRK.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는 지난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사무소는 인권 보호와 증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권의 정치적 도구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석유국 보도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최근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조사 사업과 같은 비정치 분야의 민간 교류에는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일부 비정치 분야의 남북 민간 교류에는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달 1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남북 간 사전 접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민간 교류 확대 방침을 발표하기 전만 하더라도 매달 7차례 수준이었던 사전 접촉 횟수가 지난달 18건으로 크게 확대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사된 남북 민간 교류 사업은 개성의 고려 왕궁터인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 남북의 민간단체는 이달부터 6달 동안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전문가 10여 명이 이를 개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일정으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조사를 6개월간 진행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80여 명의 한국의 전문가들이 개성을 찾을 예정입니다. 개성 만월대는 서기 919년부터 400여 년간 고려 궁성이 있던 곳으로 남북은 지난 2007년부터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 궁성의 건물 배치와 각종 유물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7월 20여 일간 재개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개성 만월대 발굴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관심 사업이라며 발굴 조사 기간이 6개월이나 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또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번 대회 육상과 탁구, 유도, 그리고 여자 축구와 여자 핸드볼 등 모두 8개 종목에 선수 75명을 비롯해 108명의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조직위원회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선수단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참가한 것은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여전히 높은 데다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점쳐지던 이효 여사의 방북과 6.15 남북 공동행사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점은 남북관계의 걸림돌입니다. 남북의 민간단체는 광복 70주년과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공동행사를 열기로 했지만 행사 성격과 개최 장소에 대한 이견으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남측의 민간단체는 최근 두 차례나 실무 접촉을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효 여사의 방북 역시 남측의 김대중 평화센터가 지난달 말 방북을 위해 사전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 정부가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와 순수 민간 차원의 행사를 분리해서 대응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민간 차원의 행사는 통일 전선 전술 차원에서 적극 나서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을 개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발사장 개축에 막대한 돈을 들이는 등 장거리 로켓 발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뉴스는 28일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이 개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 2012년 북한의 마지막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발사했던 곳입니다. 38뉴스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발사장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 판독 결과 건물 신축 작업이 진행 중인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을 쏠 수 있는 발사대 증축 작업은 사실상 지난해 말에 끝났고 지금은 발사를 지원하는 주변 건물과 플랫폼 개축 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이달 초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발사대 증축 공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대가 완공되려면 적어도 여러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사대 완료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8놀스는 또 신축 중인 건물의 목적이 아직 불분명해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에 주치한 위성발사센터와 비슷한 시설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의 조립과 공정, 점검, 운반을 포괄하는 로켓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38놀스는 북한 당국이 일부 언론들의 전망처럼 오는 10월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창당 기념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기존의 시설들을 다시 조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국장은 지난 3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올해 언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We assess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assess that they're ready to test an ICBM this year, anytime.
미국 국방부와 정보 당국은 북한이 올해 언제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달 초 북한이 평양에 새 위성 관제 시설을 건설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광명성 1호를 탑재한 대포동 1호를 발사한 후 가장 최근인 2012년 12월에 은하 3호까지 장거리 로켓을 5번 발사했습니다. 38노선은 북한 정부가 미사일 발사장 개축에 상당한 돈과 물질,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서해 로켓 발사장에서 건축 작업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활동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29일 BOA에 전날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새로운 건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가 공개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중지해야 할 뿐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미한 당국의 대북 압박 요구에 중국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압박이 전반적 대북 접근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이날 발언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불행하게도 북한 정권의 성격은 물론 그들의 수사와도 일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이 최대 규모의 연합대잠수함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최신의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동원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나승용 공보 담당관은 1일 기자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방 해상에서 미한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미 해군의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비롯해 한국 해군의 초계함, 잠수함 등이 참가합니다. 나승용 공보 담당관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7,6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 서해 유속용 함을 포함해서 함정 10여 척, 잠수함, 한미 해상 초계기, 그리고 링스 해상 작전 헬기 등이 참가를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신의 기종인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의 이번 훈련 참가는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한 미한 해군의 강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P-8 해상 초계기는 사거리 270km의 슬램 ER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잠수함 탐색과 식별, 대잠수함 자유 공방전, 대잠수함 폭탄과 폭뢰 실사격 훈련 등이 실시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적 잠수함 도발에 대비하고 전쟁 지속 능력의 결정적 요소인 한반도 남방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대잠수함전 수행 능력 향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비태세를 강화해왔습니다. 한편 자성남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지난달 31일 유엔 웹사이트를 통해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 등 미한 연합 훈련은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실제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대사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북한이 핵 억지력을 갖추는 건 당연한 일이며 이런 맥락에서 최근 북한이 실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은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연합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은 매년 3, 4월 즈음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자라 양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식장 관계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며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은 최고 지도자가 현실을 잘 모르고 즉흥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동강 자라 양식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크게 혼냈습니다. 이 공장 관계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는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공장 일꾼들의 무능과 굳어진 사고방식, 무책임한 일본세의 발로라고 오하게 지적하시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말아먹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동강 자라공장은 지난 2011년 10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 시절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행해 방문한 곳입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약재로 쓰이던 자라를 인민들에게 먹이라며 대규모 자라공장 건설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공장이 제대로 돌지 않자 크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정작 질책을 받아야 할 사람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라고 지적합니다. 자라를 길러 식량으로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지시를 내리고 무조건적인 이행만 다그친다는 겁니다. 평양교원대학서 근무하다 지난 2002년 한국으로 탈북한 이숙 씨의 말입니다.
자라를 먹겠다고 한 북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북한 사람들이 언제 자라를 입에 욕했습니까? 자라는 무슨 무슨 보약으로는 쓴다는 말은 들었지만 언제 자라까지 먹을 그게 뭐 높은 사람들이나 뭐 당 중앙에 있는 몇몇 정치원 간부들이나 먹겠는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기 문제 등으로 공장이 완공되지 못한 것은 넋두리에 불과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전기 문제, 물 문제, 설비 문제가 걸려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녹두리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전기를 비롯한 자재를 대주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질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서울의 민간단체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지적합니다.
양호장을 돌리려면은 많은 그 양수기로서 이렇게 배수를 하고 또 물을 채우고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물고기 자라를 그 생명을 보존해주는 핵심인데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무슨 그 엄청난 탱크에 들어있는 물을 어떻게 빼고 또 어떻게 새로 집어넣고 이런 게 안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인민경제 분야에도 전기가 못 가고 근데 양호장까지 전기가 제대로 들어왔을린 만무하고
탈북자들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화를 낸 것은 그만큼 현지 실정에 어둡고 즉흥적인 지시를 자주 내린다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권효진 씨의 말입니다.
뭐 김정일 때나 모든 걸 지시하는 거 보면 뭐 과학적인 그런 그 기초 위에서 모든 걸 지시하고 그 정말 만년대계 멀리 내다보고 그 성과까지 열매까지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히 이 순간 즉흥적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7년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구호를 내걸고 축산업을 장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와 돼지 농장이 꾸려지고 토끼와 염소 목장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축을 길러 주민들에게 고기를 공급한다는 축산 장려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평양에 열대 매기 공장을 방문해 물고기 생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료 공급이 안 되는 데다 기온이 맞지 않아 이 사업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그 경기장을 말이 그걸 다 또 그 뒤집고 거기다 물 채우고 감탕 놓고 매기리 키웠다가 그 성공했습니까? 또 염소로 보십시오. 염소 또 하면 또 뭐 국민들이 고기 먹는다 됐습니까? 뭐. 아, 양어장 또 보십시오. 잉어 양어장 또 다 파놓기만 하고 지금 그 흔적들은 지금 가는 곳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건 아무도 없거든요.
또 탈북자 이숙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지 지도에서 화를 낸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최고 지도자 거기 가서 화낸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 방법이 미숙하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 앞에서 화를 냈다 해도 화를 내는 순간에 나는 겁도 나고 하지만 속으로는 야 너는 과연 어린아이구나 하고 이렇게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
북한의 지인과 정기적으로 정기통화를 하는 권효진 씨는 고위 간부에 대한 처형과 공포정치로 민심이 김정은 정권을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분위기는 뭐 그냥 그저 점점 이제 뭐 그 뭐 영도 뭐 중앙급하고 백성 국민들하고 뭐 간격은 점점 멀어지고 그에 대한 비아냥 조소가 점점도 확산되고 예 지금 그런 상태죠. 지금 골마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지.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무조건적인 지시 이행과 공포 정치로 북한에서 냉소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 사회에서 면종복배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어제 즉 5월 3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북한 성인 남성 2명 가운데 1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북한에서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로운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담배의 기본 성분과 첨가된 물질을 보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담배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니코틴과 타르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나프티라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무려 4천여 종의 유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의 울산금연운동본부협의회 신송우 부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타르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니고 4865가지 여러 가지 섞인 물질 덩어리를 타르라고 합니다. 타르는 색깔이 시커멓고 끈적끈적해요. 그게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입에 피면 입암, 구강암, 기관지암, 그다음에 후두암, 그다음에 폐암 다 그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니코틴은 중독을 일으킵니다. 혈관 속에서 약 40분 동안 머물다가 농도가 떨어지면 다시 담배를 피게 만들어요.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직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자마자 7초 만에 혈관이 확 수축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6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도 해롭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간접 금연의 흡연의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100만 명이 간접 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금연운동본부협의회 신송우 박사는 간접 흡연의 피해는 직접 흡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간접 흡연은 그 연기는 직접 흡연의 그 피스를 통하는 연기보다 화학물질이 훨씬 더 많고 두 번째로 굉장히 미세한 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파에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죠. 그게 그래서 감지협회는 더 나쁘다는 겁니다. 혈관도 더 빨리 수축시키고 더 나쁜 물질도 피 속에 더 많이 들어가고.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담배를 꽤 많이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북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52.3%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당 한 명이 담배를 피운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2003년 탈북한 백화성 씨는 북한 성인 남성 모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흡연율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50%는 좀 엉터리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흡연율은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개중에는 그 체질 때문에 안 피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흡연율이 최고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북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52.3%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건데요. 이 52.3%도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높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북한 남성들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4.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여성의 흡연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북한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0%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 거죠.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한국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5.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4.7%,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고 여성들도 100명 가운데 5명 정도를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건데요. 이 선진국 기준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식당이나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거리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 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국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과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라고 해가지고요. 각 호의 공중이용하는 시설에 관리자 않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각 시도에 있는 보건소를 통한 일반 성인들에게 금연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흡연 예방이나 금연 예방 교육, 흡연 폐해를 교육하는 거고 또 금연 치료 지원 이런 국가 금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보건복지부는 한국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텔레비전 금연 공익 광고를 제작해 전국에 방영하고 있는데요.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2002년 사망한 한국의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출연했던 금연 공익 광고의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죠.
담배 맞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1년 전에만 끊었었단 말입니다.
담배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후회할 땐 이미 늦습니다.
후회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국민 여러분, 담배 끊어야 됩니다.
코미디 황제 이주일. 무대에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네, 금연 공익 광고 잠시 들어봤는데요. 자, 북한에서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과 같이 광범위한 금연운동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 2005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담배 통제법을 채택해 병원이나 진료소, 열차, 버스 같은 대중교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금연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북한 대외보험 총국 간부 출신으로 지난 2003년 탈북한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뭐 금연 구역이랄지 뭐 네. 법적으로 통제가 거의나 안 되고요. 심지어 뭐 비행기 타서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식당에서 피워요. 식당에서 뭐 술 네. 마시고 맥주 마시면서 피우니까 네. 이렇게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도 세분화되지 않았죠.
네, 공공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도 북한은 최근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 가격을 올리고 외국산 담배 수입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각 보건성 책임부원 최현숙 씨는 지난 30일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기간 조선에서 금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를 위한 다분야 협력 활동에서 성과가 이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2009년 50.3%였던 남성 흡연율이 지난해에는 43.9%로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김광진 씨는 담배 가격 인상 조치가 흡연율을 낮추는 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담배값 인상,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값이 올라도 좋은 담배를 피우진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거든요. 집에서 담배를 재배를 하죠. 그래서 말리어서 가공해서 피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마당에 나가면은 제일 좋은 담배부터 제일 제일 안 좋은 것까지 이제 여러 가격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우고 싶으면은 뭐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죠.
네. 자, 앞서 한국보건복지부가 금연 공익 광고를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북한에도 이런 게 있나요?
네, 북한 내각 보건성 책임 부원인 최연숙 씨는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담배 통제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위생 선전 활동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과 신문, 담당 의사들의 위생 선전 사업이 적극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이 보도하는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전히 자주 노출돼 북한의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만 해도 신창 양어장 시찰과 전략잠수함 탄도탄 발사 참관 등의 행사에서 김 제1위원장의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탈북자 김광진 씨는 그런 모습이 북한 주민들이 금연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런 영향은 좀 미칠 겁니다. 뭐 담배 피우는 거 괜찮네, 남자답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는 각국 정부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네, 흡연율을 파악하고 금연을 도와주며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담배 광고와 홍보를 금지하며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신송우 울산금연운동본부협의회 부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는 줄여가는 게 아니다. 당장 끊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끊었다는 것을 갖다가 내 이웃 친구들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또 피우게 하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양치질을 자주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 시간에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북한에서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현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통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하나, 희망찬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 박람회 현장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광복 70주년 기념 2015 통일 박람회가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남북 예술 한 무대, 탈북 청소년 희망 콘서트, 통일 골든벨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고, 서울 광장에서는 해피 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통일 마술쇼, 통일 대박 터뜨리기, 뽀로로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또 통일과 관련된 각종 상설 부스에서 주사위 던지기,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등의 즐거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통일 주사위를 던지고 퀴즈도 푸는 현장으로 먼저 나와봤습니다.
네, 여기는 통일 마블이라고 해서 주사위를 돌리고 퀴즈를 맞히는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통일의 주제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제 이곳에서 퀴즈를 맞히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맞히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 평양, 남포, 개성, 서울, 천안, 지리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눠져 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 염원 나무도 만들고 통일 염원 풍선도 만드는데요.
청계정도 만들어서 이거를 그 통일에 대한 염원을 글로 적어서요. 여러 명이 한 것을 다 같이 모아서 다 같이 날릴 거예요.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도 들어있고요. 통일이 되면 어떠한 점이 좋다 그런 것도 담겨있고요.
현장에서 함께한 자원봉사자도 잠시나마 통일된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조금 덜 힘든 것 같고.
배움의 천리길 한번 해보고 가세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한 바퀴 주사위를 던져서 돌아보는 게임이에요. 네. 통일이 되면 남한하고 북한을 전부 다 연결해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휴일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즐거운 주말 나들이길에서 잠시나마 통일된 대한민국을 경험한 시민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요? 이거 주사위 돌려가지고 숫자만큼 가는 건데요. 나오면은 뭐 백두산 하면 생각나는 거 말해야 돼요. 여보니까요? 북한과 통일되면은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왔어요.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통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던져주세요! 던졌습니다! 통일 개발! 이제 하나된 대한민국! 세계 문화의 중심에서 개발하면서 금방 모두 열렸습니다. 다 같이 금방을 향해 통일 대박을 터뜨려 주신 우리 모든 친구들 박수로써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분단 상황이나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집니다.
통일 염원풍선 만들고 가세요.
이거 통일 기원 나무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일에 대해서 소원하는 것, 기원하는 것을 잎새를 써서 여기다 붙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한테 뭉쳐서 통일을 빨리 오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말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가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저희를 통해 문화적인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이 배웠고 또 같은 나라인데 말이 참 어렵잖아요. 다르잖아요. 분단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통일을 꼭 해야 돼요. 저희가 막 이산 가족들도 만나봤고 그분들 아픔이 뭔지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통일은 꼭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밌게 잘 만들어놔서 친구에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말 퀴즈도 하고 그랬어요.
네, 체험학습으로 왔어요. 역사에 대한 걸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역사에 대해 알고 보니까 꼭 필요해요.
평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 부채예요. 부채를 만들고 있어요. 즐거워요. 통일을 위해 저희가 노력하는 것 같아 좋아요.
학교에서 통일 박람회 한다고 해서 왔어요. 통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밌고 이제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되면은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제 통일이 되면은 남한과 북한 쪽이 합쳐지니까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정말 친구들이랑 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다 같이 통일하면 더 큰 나라가 돼서 더 강해질 것 같아요. 통일하면 빨리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그래요. 빨리 통일해서 북한에 있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에서요. 통일 바람, 통일 사랑 이렇게 나무를 만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하면서 통일의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 참여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도 좋아.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잖아. 꼭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 경제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통일이 바로 앞으로 앞당겼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고 또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는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구나. 통일이 정말 눈앞에 왔다는 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계 무량하지만 우리 그 특히나 그 젊은 청소년들 20대들이 많이 여기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20대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주역 아닙니까? 현장에 와가지고 어른들과 세대 간 소통도 이루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통일 노래도 불러보고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우수성도 보고 정말 이런 자리는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런던까지 달리는 통일 열차는 특히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통일 자전거 앞에서는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아 북한 땅을 밟는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을 직접 체험해본 통일 박람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중동에 머물다가 지난달 초 한국에 입국한 그 메르스 첫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 숨졌다는 소식 오후 늦게 나왔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메르스 감염자로 분리돼 치료를 받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첫 감염자와 접촉이 있었고 유사한 증세를 알아온 의심 환자로 알고 있다는 것이 한국 보건당국이 확인해 준 부분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지난달 20일이었고요. 지난 주말까지 15명, 오늘 아침 3명의 확진자가 더해지면서 한국 내 메르스 감염자 총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감염자와 이후의 감염자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의 확진자가 첫 감염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또 같은 공간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람, 진료했던 의사와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와 그 환자를 간병했던 가족들인데요. 18명의 감염자 중에는 호전돼 완쾌 단계에 가까운 경우도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국은 아직 그 2차 감염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안도를 하고 있지만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었는데 메르스 의심 환자로 보이는 사람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염력이 그리 높지 않아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던 이 한국의 보건당국의 예상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뭐 초동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역학조사를 다시 하고 또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 조치를 하고 있지만 감염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한 군인이 의심 환자로 신고돼서 주위에 있는 병사 30여 명이 격리에 되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그 최초 감염자와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초등학교의 한 여학생이 의심 증상을 보여서 집에서 격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충격을 더했습니다. 어제 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메르스 환자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 발언 들어봤는데요. 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촉자 등을 더 면밀하게 가려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 등을 더 면밀하게 가려서 격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없는 이 메르스의 경우 감염자 격리와 또 의심자를 집중 관찰하는 것이 예방에 최우선적이고 또 유일한 방지책이 되는 건데요. 한국 보건당국이 격리 대상을 확대해 재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자신의 집이나 시설에 격리 조치를 받은 대상자가 68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통상 2주 정도를 잠복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잠복기가 지나서 격리 해제가 된 사람이 33명이었습니다. 이 662명에는 이 33명이 제외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3명이 추가 감염자로 확진을 받으면서 또 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격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격리 대상자 등 메르스 의심 환자가 한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또 첫 감염자가 입원했다가 여러 명의 감염자로 확산된 해당 병원 잠정 폐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으로는 아무튼 메르스 감염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과 중국의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두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서명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네. 인구 13억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한국으로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요. 투자 대상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한 0.96% 정도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26억 달러 상당의 소비자 후생이 또 좋아지고요. 한 5만 3,800여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가 효과가 있을 텐데요. 무역 장벽이 해소되고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는 등 한국 경제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분석입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 자유무역 협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4년부터고요. 정식 서명은 FTA 협상이 시작된 지 3년 만의 성과입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대표자가 정식 서명을 했고요. 공식 발효까지는 그러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양국은 곧 그 한중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양국 차원의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서면으로 알리는 날부터 60일 혹은 양국이 합의하는 날을 기준으로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는 건데요. 아마도 올해 안에 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제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통상 장관, 한국과 중국의 수교 23년 만에 양국의 협력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 대사관저가 일본에 공개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대사가 살고 있는 공관, 미 대사관저가 일본에 공개됐습니다. 미 대사관저는 서울의 한 도심 중간 덕수궁 뒤 돌담길을 따라 올라가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피습 사건을 당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또 큰 관심을 받았던 마크 리퍼트 대사가 살고 있는 곳이어서 어떤 모습의 공간일까 궁금했던 사람들이 대사관저 곳곳에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공간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아주 궁금증을 풀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의 거주 공간을 공개하는 것,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뭐 특별 행사가 있거나 대사와의 인터뷰 공간으로 제한된 사람에게 공개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대사관저를 구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미국 대사관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넓은 정원이 아주 시원스럽게 잘 꾸며진 전통 한옥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은 손님들이 잠시 대기했다가는 사랑채가 있고요. 이게 바로 옛 공사관 건물이고
네.
다시 걸어 나와서 본체로 들어가면은 집안 중간에 아주 작은 정원이 있는 미음자 형태 본체가 있습니다. 미 대사관저는 1972년에 그 한옥으로 재단장을 했었는데 이 그 재단장을 지시했던 당시 필립 하비브 대사의 이름을 붙여서 하비브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집 공개 행사인 만큼 리퍼트 대사가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 문 밖에 나와서 방문객들을 맞았는데요. 시민들과 어깨동무도 하고 사진도 찍기도 해서 아주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한 6시간 동안 개방이 됐는데 미 대사관저에 다녀간 사람들 6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